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과 3장에 걸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가 하나 될 것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숙한 삶을 살기를 힘쓸 것, 그리고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와 반도덕주의자를 경계하면서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자들이 되라는 권면을 하였습니다. 그에 이어서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분열 및 기타 모든 문제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장 9절까지에 걸친 본론의 종결 부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간구하는 생활을 하라고 권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4절에서 6절에는 무엇무엇을 하라는 네 개의 명령어가 있습니다. 기뻐하라, 너희 환영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을 지키실 것이라고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네 가지 하라는 명령어 사이에 5절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는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고 한 이 말은 전후에 무엇무엇을 하라고 한 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그 주를 힘입어 기뻐하고 관용을 베풀고 염려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시간적으로 말하면 주께서 곧 재림하시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고난을 참고 기뻐하며 곧 사라져버릴 이 세상의 것들로 다투지 말고 나에게 해를 가한 사람에게도 관용하고 세상적인 일들에 염려하지 않고 도리어 기도에 전념하여 살라는 것입니다. 또 공간적으로는 주님은 하늘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이 고난의 세상에 내버려 두고 계신 것이 아니라 주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고 우리 안에 내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나를 돕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는 확신 가운데 그 주를 힘입어 기뻐하고 관용하고 염려를 떨쳐버리고 기도에 힘쓰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하였습니다. 기뻐하고 관용을 베풀고 염려하지 않고 기도에 힘쓰는 것이 하나님의 평강을 얻는 첫 번째 방법이라면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평강을 얻는 두 번째 방법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본문 9절에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고 하였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이 무엇입니까? 그 답은 바울이 일찍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한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속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친 것은 모두 그가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써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하나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서 성도들이 마땅히 힘써야 할 몇 가지 덕목들에 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읽은 본문 8절에서는 신앙생활의 8가지 덕목을 제시하였습니다. 그중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한 덕목이라고 볼 수 있는 두 가지 덕목, 즉 참된 것과 경건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무엇에든지 참된 것을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이 참된이란 뜻의 헬라어 알레데는 숨기다라는 뜻을 가진 란타노라는 단어에 부정접두 아를 붙인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에든지 참되며라는 말은 어떤 경우도 숨기지 않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는 어둠 속에 숨어 있지 않고 밝히 드러납니다. 진리는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습니다. 진리는 등경 위에 있는 등불과도 같습니다. 진리는 결코 감추어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그냥 감추어 두고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밤길을 헤매고 있는 나그네와 같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그들을 구원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직접 하든지 아니면 생활로 간접적으로 하든지 우리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를 얼마나 사모하였든지 자기가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됨으로써 오히려 황실과 로마 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본서 1장에서 기뻐하였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이 감추어져 있지 않고 세상 사람들 앞에 널리 드러나기를 얼마나 사모하였든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함이 마땅한 줄 알면서도 때로는 투교와 분쟁과 다툼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이 전하여진다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고 하였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땅에 그대로 묻어두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고 그대로 숨겨져 있기를 결코 원치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에서 말하는 무엇에든지 참되며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세상에 드러나야 하며 증거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방도로든지 무엇으로든지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사명자 대회 기간 중에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성경적 교회로 소생케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떠나간 성도들이 돌아오고 초대교회와 같이 함께 배우고 사랑하며 예배드리고 전도하는 교회로 회복되고 재건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나 바울이 세운 교회나 박해와 핍박, 분쟁과 다툼 가운데서도 복음은 퍼져나가고 교회는 세워졌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평안하고 안전할 때 나를 증거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으며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한편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서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고 할 때 이 참된이라는 단어도 오늘 본문 8절에서 사용된 참되며 같은 단어인 알레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도 진리와 마찬가지로 감추어져 있거나 숨겨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은혜와 진리는 밝히 드러나야만 하고 우리에게 친히 임해야 합니다. 아, 그 교회 은혜가 참 충만하더라. 이 말은 듣기에는 참 좋은 것 같지만은 사실은 나 자신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모든 사람들이 은혜가 충만하다고 할지라도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하지 않으면 그것은 나에게는 참된 은혜가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에게는 밝히 드러나 있는데 나에게는 감추어져 있다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실체를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면 그것은 결코 나에게 참된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하였습니다.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님은 영으로 하나님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계실 뿐만 아니라 또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으며 지금도 말씀으로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가운데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본받은 하나님의 참된 마음입니다. 산 위의 동네처럼 은혜와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죄악으로 물든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추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무엇에든지 경건한 것을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어떤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까? 경건한이란 헬라어로 샘나라고 하는데 이 말은 두려워하다, 경배하다, 예배하다, 헌신하다라는 뜻을 가진 세보라는 헬라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빌립보 교회의 모태가 되었던 루디아를 소개하면서 도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였습니다. 예전 개역성경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 그녀가 바로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루디아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건하게 섬겼습니까? 사도행전 16장 14절은 계속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르는 사람이 경건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듣기만 하고 따르지 않는다면 그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일찍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주님 저에게도 바울처럼 루디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들은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들은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을 소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지만은 우리 뜻대로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처럼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말씀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나의 닫힌 마음을 열어주소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영국의 시인 존 던은 자기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Better my heart, 대장장이가 불에 달군 쇠를 망치로 두들겨 새로운 도구를 만들듯이 내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주소서. 초롱성과 같이 굳게 닫혀있는 나의 마음을 공성퇴로 부수어 열어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습니다. 다시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자,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바울은 이제 본 서신의 결말을 맺기에 앞서 본절에서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여러 덕목들 가운데서 아직 언급하지 않은 덕목들을 한꺼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덕목들에 무엇에든지 또는 무슨이라는 말을 덧붙여서 열관이 덕목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권면은 감옥에 갇혀서 사형 선고를 받을지도 모르는 판결을 기다리며 빌립보 교회를 걱정하고 있는 바울에게나 핍박과 내분에 휩싸여 있는 빌립보 교회에게나 어울리지 않는 한가한 권면 같아 보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8절 말씀은 그 의미를 더 깊이 새겨야 할 권면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핍박자에 대한 원한과 교회 내 반대파에 대한 분노로 원망과 미움 속에 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성도는 내적 평강을 얻을 수 없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평강을 도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8절 말씀에 있는 고상한 가치와 덕목들을 깊이 생각하고 마음속에 품으라고 하였습니다.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이라는 말을 사용하여 바울이 표현하려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행동이나 말이 존경받을 만하고 흠없이 좋은 평판을 듣는 모습입니다.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는 위에 언급된 여섯 가지 덕목에서 빠진 것들을 일괄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은 마지막 두 명사 덕과 기림, 다시 말해서 덕과 칭찬으로 요약했습니다. 특히 덕으로 번역된 아레테는 헬라 도덕에서 추구하는 가장 성숙한 인격을 묘사하는 표현이며 기림은 도덕적으로 칭찬받는 것을 가리킵니다. 바울의 이런 표현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바울은 그 모습에 대해 빌립보 교인들이 잘 생각해 보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으며 살아가라고 권면하였겠습니까?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 우리의 삶을 포함한 모든 일을 그리스도 안이라는 관점을 통해 모든 것을 보고 평가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2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본다는 의미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무엇을 생각하시고 결정하시고 행하셨는가라는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말씀은 이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관점으로 보면 무엇이 참되고 옳고 경건하고 정결하고 사랑스럽고 무엇이 칭찬받을 만한지 드러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면서 세상적으로 좋은 평판을 얻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며 그들의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는 목적은 생명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본서 2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8절에 열관 이 모든 것을 생각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단순히 생각하라는 뜻이 아니라 깊이 묵상해 보라는 의미이며 잘 생각해 보고 결정하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미 4장 6절과 7절에서 기도와 간구로 행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9절에서 바울은 자신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 듣고 본 것을 실천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7절에 이어 다시 한번 하나님의 평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에서는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했는데 9절에서는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였으며 9절에서는 진리대로 살아갈 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과 9절에 나오는 평강은 모두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평강입니다. 바울은 먼저 성도가 구체적으로 행할 미덕들을 제시한 뒤 그것들을 지키고 행할 때 그 결과의 하나로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과 항상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의 평강은 기도하며 간구하는 자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기도하고 순종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평강과 평강의 하나님이 둘러싸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신앙생활에 관한 실제적인 덕목들을 제시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천해야 될 이 기본적인 덕목들을 마음속에 품고 있기를 권면합니다. 참된 것, 경건한 것, 옳고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한 것, 즉 좋은 평판과 덕과 칭찬 등으로 열거한 것들을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그것들을 생각하고 마음속에 품고 깊이 고려해 볼 것을 권면한 바울은 9절에서는 확고하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권면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바울은 8절에서 열거한 덕목들이 구체적으로 생활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자신을 모델로 제시하며 바울 자신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고 적극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행하라는 이 말은 바울의 가르침과 설교 등을 통해 배우고 깨달은 것을 몸으로 실행하여 그것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말한 것은 추상적이거나 이론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천 가능한 구체적 교훈이었으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마땅히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을 통해 들었던 것을 깊이 생각하고 성령에 의지하여 행동에 옮겨야 비로소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한 말과 같이 9절에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고 한 것은 바울 자신이 철저히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본받은 것을 근거한 권면입니다. 바울은 8절에서 잘 생각하고 잘 판단할 것을 강조했다면 9절에서는 실제적인 행동으로 실행할 것을 강조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8절에서 생각하라고 한 바울은 9절에서 행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6절에서 하나님께 아뢰라. 다시 말해서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생각하라고 하였고 9절에서는 행하라고 하였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신앙생활의 일련의 과정을 가르치고 있는데 기도와 묵상과 행동으로 그 과정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깊이 생각하며 묵상하고 실천하는 행동이 이어지는 삶 속에서 성도는 인간적인 관점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관점으로 세상과 상황과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덕과 기림 곧 칭찬받을 만한 것인지를 분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적인 삶, 전도하는 삶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의 시작은 기도로부터 출발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란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 내 뜻이 바뀌는 것입니다. 기도란 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도록 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일입니다. 기도란 나의 기준이나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겠다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이러한 기도가 생각으로 이어지며 행동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기도는 생각하고 실천하는 동기가 되고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르치는 대로 살았던 목회자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을 통해 디모데, 디도, 빌레몬, 누가, 에바브로 디도, 루디아, 브리스길라와 아골라와 같은 훌륭한 동역자들이 나온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바울이었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중에도 자신의 부당한 처지를 불평하지 않았고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고난 속에서도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렸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신앙의 본이 됩니다. 우리들도 바울처럼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가 어떤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과 같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신앙, 실천하는 신앙, 신행일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대로 깨달아 아는 대로 행할 때, 실천할 때 주님을 만날 수 있고 평강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전도자 무디에게 물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잘 깨달아지지도 않고 의심이 들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무디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는 성경책을 두고 거리에 나가서 전도하고 지나가는 손수레라도 밀어주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찾아서 봉사하십시오. 그리고 돌아와서 성경을 읽으면 해석이 잘 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배운 대로 아는 대로 실천할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더 많이 소유하지 않아도 더 높이 올라가지 않아도 그리스도 안에서 참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음을 가르쳐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여서 주님을 만나시고 그로 인하여 세상에서는 알 수 없고 얻지 못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고 하였으며 4장 9절에서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는 말로 그의 신앙생활을 본받을 것을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바울의 처지는 감옥에 갇혀있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따르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특히 바울을 만난 적도 그가 설교하는 것을 들은 적도 없고 바울의 생활 방식을 직접 보지도 못한 오늘의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 자신처럼 하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의 뜻은 나와 같이 살라.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와 같이 사는 것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닮아가기를 추구한 위대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이것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란 말씀으로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니고 그와 같은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참된 평강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되고 경건한 일을 생각하고 행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평강의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신다면 그렇게 할 수 있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만이 이러한 평강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참되고 옳은 일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평강의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평강과 기쁨과 자유가 없는 사람은 아직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참된 것이고 경건한 것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덕이고 칭찬받을 만한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찾지만 실상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며 우리가 평생 동안 그리고 영원히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삶의 짐이 무겁고 멍에가 힘드십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 배우고 주님을 따를 때 우리의 인생의 짐이 가벼워집니다.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한 삶을 살며 주님께 배운 대로 행하고 실천하여 주님을 깊이 만나서 세상이 주지도 못하고 세상에서 얻지도 못할 하나님의 평강이 성도님들과 평생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